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시기까지 참으로 여러 사람의 피를 흘리고 많은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느껴가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이렇게 두주 전에 이제 전했던 말씀의 본문인데 왜 이리 또 돌아왔나, 이렇게 좀 의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이 포인트가 조금 이제 달라서, 그런데 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지상에 소위 우리가 공생애, 공적인 생애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 삶은 3년 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의 생애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이때쯤이면 이제 다 되신 거예요. 3년 반이 다 거의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이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신 것이고, 이날이 지나면 이제 동이 트면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동이 트고 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날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는 것입니다. 이 저녁 유월절 만찬이 이제 요 자리에서 끝나고 겟세마네에 가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일단의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넘겨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체포되실 거고, 그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날이 밝으면 이제 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공회에 갔다가 이제 빌라도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내용상으로는 많은 내용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날짜, 시간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이 삶, 물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이 더 계시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기까지는 지금 하루만 남은 그러한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이제 이 날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거예요. 참으로 애틋한 밤이고, 참으로, 참 의미 있는, 참 그런 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니까,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고 또 바랐다. 내가 이날 이 마지막 밤,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밤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게 마지막 밤이라는 걸. 그 상황에서 이 시간을 내가 너희와 함께 갖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너무나 의미 있는 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밤에 이 유월절 모습을 이제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의 이 저자, 이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뭘 중요시 여겼냐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 상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빵과 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마태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기록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엔 그게 없어요.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마가 누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빵을 집어서 이렇게 주시고 잔을 집어서 이렇게 주시는 그 장면,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이 말씀은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습니다. 또 다 기록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이것도 사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 중에서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다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볼 때 마지막 이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그 길가에서 다퉜다는 얘기는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세베대 아들들 이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는 너무나 참 의미 있는 이 밤, 내가 이것을 참 바라고 또 바랐던 그 밤, 그 밤에 그 저녁에도 지금 제자들은 사실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24절부터 보면은 그들 사이에 주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은 그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만 독특하게 기록한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다 기록된 다음에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 요한의 기록은 이 모든 마태마가 누가의 이 기록들이 다 기록돼서 요한도 이걸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했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주의 만찬, 교회에 관한 규례인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는 그 부분은 오히려 빼놓은 채 다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은 어떠한 점에 치중했는가? 독자들로 하여금 뭘 좀 알기를 원했는가? 거기에는 강조점이 두 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강조점이 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 거기 13장 1절,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이제 실제적인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요한은 이걸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뭘 지금 강조점으로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좀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정말 깊이 사랑하셨는지 이걸 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단순히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분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른 세 명의 복음서 저자들은 그냥 간과했는데, 그렇죠? 간과했는데, 오히려 그냥 다툰 이야기만 소개했는데, 누가의 경우에. 그랬는데, 이제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 이제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것인데요.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냥 휘갈겨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읽은 본문인 14장 1절에 선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데 더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후서부터 14, 15, 16장에 이르기까지의 이 기록한 내용,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도대체 핵심이 뭔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대단히 요한이 그냥 산만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무슨 기도에 대한 얘기했다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했다가 뭐 좀 산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번째 강조점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13장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읽게 되면 대단히 일목요연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 주에 저희가 요 구절의 앞부분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 밤은 사실 대단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밤 바로 전에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최소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다른 여인이 이제 사역 초기에도 한 사람 있었지만 사역 후기에도 이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걸 뭐로 해석하셨냐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은 예수님이 권력을 단숨에 휘어잡고 이제 국가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면서 자기들은 그 권력의 맛을 톡톡히 볼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죽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뒤숭숭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밤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밤에. 그런데다가 이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해서 다 실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 실족할 거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수제사장으로 수제자로 여겨졌던 이 베드로조차도 새벽에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뭔가 지금 사인이 지금 대단히 안 맞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2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지금의 유다는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이때의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안 나타내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뭐 뒤숭숭하면서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밤입니다. 16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16장 17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17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5절, 6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심에 관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세요. 그래서 지금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일단 시작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성경을 읽는 그 맥이에요. 근심스러운 밤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비하러 가는 처소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14장을 지금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심에 휩싸여 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 근거로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인 오늘의 이 제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가? 이 구절의 영어 표현이 ye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의 NIV나 NASB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두 성경에도 영어 본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이전에 봤던 한글 개역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억나시죠? 옛날 개역 성경에. 이 번역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믿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어라. 그런데 지금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한 나를 믿어라. 이것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차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니들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나도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에 슬쩍 끼워 넣으시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뭐냐.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이 너희가 구약시대 내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잖아. 너희 그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또한 믿어야 돼. 이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여기 청년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이 지금 동등한 분이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그렇게 강경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강경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14장 이후의 부분이 조금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하셨다 저 얘기하셨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이해하면 일목요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누락했던 그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각으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사도 요한이 파악하기로 예수님이 중요시 여겼던 이 밤에 중요시 여겼던 그 요점이 뭐냐? 그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으셨다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성경을 지금 이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그 측면에서 14장 이후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뭘 강조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거처의 그 소유권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저 영원한 처소 그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집이 곧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집이다. 제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건 그냥 문맥과 뚝 떨어져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 말고 아무 얘기나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나를 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구원의 길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자인데 구약 성경 내내 이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자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시편도 그렇고 대언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 9절 가서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존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의 지금 논지는 일관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10절에서부터 11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다음 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20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동등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때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 신자 안에 들어가시는 것은 아들이 들어가시는 것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장에 가서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3절. 15장 23절, 24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제가 왜 15장까지 같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13, 14, 15, 16장이 지금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보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감히 한 인간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감히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너무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거나 아니면 시대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씀을 감히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하세요. 어떤 성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곧 또한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그에 가서 처소를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14장 13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도에 맞춰서 보지 않으면, 예수님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다가 기도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지금 무슨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기도에 응답하는 그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도의 응답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기도의 응답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가 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도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뭐 이런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기도 응답의 주체가 아버지와 또한 아들이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예,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7절도 한번 가서 보시죠.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초기부터 이런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대학생들 그 이제 선교 단체들에서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합니까? 참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가 제일 먼저는 뭐에 있냐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게 지금 이 문맥 전체에서 볼때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23절도 한번 보시죠.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구절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그 맥락 하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다시 14장에 15절로 돌아와 보셨을 때, 지금 14장을 우리가 쭉 이렇게 그 내용을 지금 쭉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산만하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이 말씀은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독립된 말씀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 24절을 같이 보고 말씀하십시다. 14장 24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명령들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이 처음에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계명, 율법. 법이란 말이에요. The law 또는 commandment. 이 모세 율법이 딱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평생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 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명령을 지켜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가 내 말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의 그 권위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죠? 그 구약 성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지금 내 말을 지켜라 할때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이분이 지금 두 분이 지금 동등하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서부터 보면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꺼내세요. 성령님.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개역성경에 이제 이 성령님을 이제 보혜사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26절에 가서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위로자, 컴포터, 보혜사는 사실 좀 어려운 한자예요. 우리 이제 자매님 이름 중에도 있지요. 근데 똑같은 한자를 쓰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자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또 다른 이제 호칭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에 26절에 가서 보시면,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하고 무슨 차이인지 분별이 되시나요?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까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주체가 누구죠? 성령님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5장 26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성령님을 보내시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내시네요. 그렇죠? 자, 16장 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 위로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도 누가 보내시죠?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시죠? 자,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누구십, 아니,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이 청년이 지금 한 33살 정도 되신 거예요, 이때 나이가. 이 33살 정도 된이 청년이 만약에 정말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감히 이 인간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낸다 만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밤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이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때, 이것은 성령님의 속성이나 성령님께서 하실 역할이나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앞서서, 그 포인트에 앞서서 어떤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가 동등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계속해서. 그런가 하면 16장 14, 15절에 이제 다시 보시면 1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요거 문맥을 읽어보시면 이 그분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 위쪽에 묘사된 대로.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나를,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 무슨 얘기예요? 조금 이게 대명사들만 나오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그분은 지금 계속해서 앞에 성령님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즉 예수님께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감히 일개 청년에 불과한 예수라는 이 인간에게 뭘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성령님의 이 사역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 것에 반해서 현대에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 은사 운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높입니까? 성령 자신을 높여요. 오 성령님,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자신을 높여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누구 것을 받아서 누구의 말을 하며 누구를 높이고 계세요?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누굴 높이게 됩니까? 예수님을 높이게 돼요. 성령님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 얘기가 빗나가긴 했지만, 성령님의 어떤 사역이나 성령님의 어떤 특색, 이런 것에 앞서서,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제일 먼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성령님을 보내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지금 13장 이후부터 14장, 15장, 16장, 15장에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마지막 날 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하면, 16장에 가서 보시면, 16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바로 직전에 29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맞군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 자신이시군요.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가 믿냐? 이제는 너희가 믿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 요 16장이 끝나면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 14, 15장을 거쳐서 16장을 거쳐서 지금 이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가 믿냐? 이젠 너희가 믿냐?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렇죠, 위로자 성령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즉 아버지와 내가 함께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에 그 어떤 가장 큰 줄기, 그 논지는 뭐였냐?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걸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대단히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 측면 하나와, 또 요한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밤에 무슨 뭘 도대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를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그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면, 이분이 바로 그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대단히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여러모로 설명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알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간절히 알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14장 이후, 13장 이후를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구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 명의 다른 기자들은 좀 여러 가지 다른 포인트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사건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날 밤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참 마지막 밤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참 장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같은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아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마귀들도 안다 그랬어요.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누군가가 하나님 계신 것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은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렇죠.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기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믿음이 기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중동,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이스라엘, 그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라 불렸던 그 청년,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그 사실, 초자연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성령님의 씨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있는 인간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을 때에 그때의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새로운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 그냥 조금 새롭게 먹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체험을 하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려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전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전적으로.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에 놀라운 게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안 봤는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사실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읽으면서 그러한 믿음이 생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36장을 같이
하십시다.
236장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 여러분과 저 각자의 개인의 믿음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 나의 평생의 섬길 분, 내게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 소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찬송도 하고 참 교인들과 서로 어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한다고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희미한 채, 그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평생을 그렇게 교회 문턱을 들락거리다가 막상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